라지오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 지도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어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언해 주실 분은 2012년부터 2년간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돼 일한 김성국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국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걸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요. 당국의 통제와 감시 이것도 굉장히 심해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파견된 국가에 도착하면 노동자들의 여권부터 압수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 여권이 있게 되면 네네. 여권을 소지한 상태이게 되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 달아날 수 있는 그 여권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을 다 압수하고 대신 정에 찍은 그런 여권 아닌 그 종이장을 줍니다.
아, 최소한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증명서만 주고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고
그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여권은 아예 그냥 빼앗아버리는군요. 그러면 그 여권은 나중에 귀국할 때 그냥
귀국할 때만
주는
줍니다.
거죠? 아, 그러면 정말 뭘 해볼 수가 없겠네요. 해외에 나가서
우선 다니질 못합니다.
아,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당국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을 별도로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국가 보위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보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는 부지벤이라고 하지만은 부지벤 실제 는 보협에서 파견된 보위원이고 노동자들은 그저 3번이라고 부르죠.
아, 지난 시간에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배인이 1번, 그다음에 당비서가 2번, 그다음에 부지배인인 보위원이 3번.
그래서 3번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리고 3번을 노동자들이 제일 약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고도 했었고. 근데 왜 보위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직함을 달지 않고 부지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러시아 측에서 이걸 알게 되면 노동자가 아닌 국가보위부 사람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그거는 러시아 정부에서 즉각 추방합니다.
아, 그래요?
노동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돌아가며 그러니까 그걸 자기 명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저 부지벤이라고는 그저 탈을 쓰고선 들어오는데 실제 그 사람 임무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개 회사에 보통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3번 이른바 부지배인 보위원 한 명이 500명을 다 감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뭐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국에서 진행되는 그 시스템이나 해외에 나와서 진행되는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위원이 일반적으로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동향과 동태를 감시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3번한테 보고하는 사람을 정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정보원은 누가 정보원인지 그걸
알 수는 없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명 내지 6명 중에 한 명씩 박아놓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상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의 사상, 동향 상태, 정신 상태, 움직이는 상태 이 모든 거를 비밀리에 보위원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들 500명을 다 관리합니다.
아, 그러면 5에서 1명인 정도면 500명 노동자 가운데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정보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이 이제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숙소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네.
숙소 생활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 음식은 어떻게 먹는지, 뭐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잠은 좀 따뜻하게 잘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목욕이나 이런 것은 좀 따뜻한 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저 숙소는 대부분, 그 대부분이 아니죠. 그죠. 전 기간을 그죠. 컨테이너.
아, 컨테이너.
그죠. 러시아 말은 콘테나라고 하는데.
네네.
그죠. 콘테나에서 다 생활합니다.
그 500명 전체가 콘테이너에서 사는군요.
그 500명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저 이 작업소별로 분산되니까. 아, 건설장들의 분산되니까 분산되고. 건설장은 또 작업소들로 분산되고. 네네. 건설장에서는 작업조별로 분산되고 하니까. 아, 그 사람들이 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니까
컨테이너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나가서. 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저 건설장 가면. 네네. 러시아 회사 측에서 그 컨테이너를 싣고 그 해당 건설장에 또 설치해 놓게 되면 그 콘테이너에서 생활하고요. 또 다른 건설장에 가면 그 건설장에 또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콘테이너를 또 갖다 놓고 기본 콘테이너 생활이지. 그래서 한 개 콘테이너에서 5명 내지 6명이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좀 먹고.
네네.
그 생활을 다 진행합니다. 물은 자체로 이게 전기로서 물을 덮여가지고.
아, 전기로.
네, 물을 덮여가지고 그거로서 모욕을 하고.
네.
모욕 도움물로 모욕탕에 가서 모욕할 만한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냥 거기서 그냥 조금씩 데워서
쓰는군요. 아. 생활합니다.
음식은 하루에 세 번 식사는 하긴 하는 거죠?
예, 예.
아.
그지 그 한 개 컨테이너는 식당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고.
아.
그 컨테이너에서 식당 고문과 한 명 있죠.
네네.
그죠. 그 식당 고문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 식사를 전문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컨테이너에서 와서 집단적으로 와서 밥을 먹고.
네네.
그 회사에서 쌀, 부식물, 뭐, 이러한 건 회사에서 보장하고.
네네.
전번 시간에 말하다시피 $850에 우리가 먹는 그 돈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따 음식 동태가 올라오고.
네네.
그다음에 기본, 일하는 데 필요한 그 고단백 보충은.
네네.
돼지껍데기.
네.
돼지껍데기가 대단히 눅습니다.
아, 싸군요. 네, 가게.
네, 싸기
돼지
때문에.
돼지고기가 아니고 돼지껍데기를 주시는군요.
그 돼지껍데기를 볶아서 그다음에 그걸 뭐 이 고춧가루를 묻혀서 대체로 그걸 먹는데 노동자들의 단백 보충은 다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아,
돼지껍데기를 먹고 일합니다.
이게 힘든 노동이니까요.
네.
사실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밥 양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왜 먹지 되고. 않으면 일을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밥은 충분히 먹고.
먹고요.
그다음에 그저 돼지고기는 못 먹어도 돼지껍데기는
충분히
먹고
먹을 수 있고요.
남새도 그만하면.
네네.
좋게 먹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만큼 회사가 노동자들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먹는 조건은 보장해 줍니다. 가장 눕고 가장 싼 가격으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외출하는 것은 거의 아까 안 된다고 하신 거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명 그 청부라고 하는데 개인 집 러시아 그 집들에 나가서 청부 진행한다는 게 집일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집 부엌에 타일도 붙여주고 집안에 레자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천정 지붕 공사도 해주고 이런 경우에 혼자 혹은 두 명 내지 세 명씩 나가서 일하는 거를 청부라고 합니다. 그게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청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체로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아.
혼자 혹은 두세 명을 포함시켜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주말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그때 작업 조별로라도 이렇게 뭐 어디 놀러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나요?
혹간 그 집단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거의 드물고.
네네.
작업 조별로 일할 때.
네네.
100명, 200명이 항시적으로 이렇게 일하진 못하니까 혹간. 네. 그런 경우가 진행됩니다.
일이 아예 없을.
네.
때.
다섯 명, 여섯 명에서 일할 때도 있고.
네.
혹은 자세가 들어질 않아서 반나절 혹은 하루 이렇게 휴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노동자들이 쉰다면 그 기간에 휴식하는 거고 그 휴식하는 경우에도 혼자서는 다니지 못하고, 원칙상.
작업조별로.
네. 그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씩 무리지어서 그 주변에 상점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저 그 한두 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혹시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러시아 사람들과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은?
예, 있습니다. 그저 건설장에서 일하게 되면 러시아 쪽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건설장에.
네네.
그다음에 이주민 노동자들, 우즈베키스탄, 따지키스탄, 우크라이나 건설장에는 저런 사람뿐이 아닌 각종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접촉은 못합니다. 그저 같이 일하니까 그저 눈이 사나 주고받고 그저 자리 섰는가 이런 말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할 그 친구가 될 만한 정도로 접촉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컨테이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컨테이너가 그 나란히 있는데 저런 사람 컨테이너와 외국인 노동자 컨테이너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옆에서 컨테이너들에서 생활하는 걸 보죠.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다 보고.
네네.
근데 먹는 거 보게 되면 고기랑 해서 그 사람들은 잘 먹죠.
아,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마음껏
수 있으니까.
먹고 그 사람들은 네. 돈을 다 받는 사람들이고.
네네.
우리는 돈을 받지 못하고 회사 딱 식당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옆 컨테이너에 러시아 사람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든가 그 컨테이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뭐 뻔하죠. 이 같은 인간인데 우린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런 벌레같이 생활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서 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저 사람들은 자기 일한 것만큼 돈을 다 받고 자기 필요한 만큼 먹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8시간 노동을 하고 우리 같은 거는 그저 아침에 그저 8시에 나갔다 11시에 들어오고 그다음 점심밥 먹으려나 컨테이너에 잠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저 헷갈리 있다 없이 자제가 그저 제때 도착하지를 못해서 반나절 혹은 한두 시간씩 그 휴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컨테이너 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느끼죠. 저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너희처럼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북한에서처럼 그 러시아에 가서도 생활총화나 학습 같은 걸 하게 되나요? 생각해보니 그런 걸 할 시간도 없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저 학습은 합니다.
아, 학습을 해요?
네, 학습을.
그렇게 고되게 노동을 하고 그 시간도 없는데요.
저녁에 모여서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조국에서 내려오는 그 대상 안에서 내려보내는 강연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 강연 자료는 보통 일 11시에 끝난다 하게 되면 10시에 끝냅니다, 일을.
아, 학습하는 날은 네, 한 시간 빨리 끝내는군요. 네,
빨리 끝내고 그 시간에 모여 앉혀놓고선 자, 조국에서 이러이러한 강연 자료가 들어왔는데
네네.
강연 자료 읽어주고 그 시간에 거기서 생활총화도 진행하고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과 생활총화는 하는군요.
아닙니다. 그저 한 보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 정도.
네.
아, 거기서도 역시 조직 생활을
여전히
중단하진 않는군요.
네, 조선에서 생활하던 그 방식이 그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학습시키고 생활총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연히 감시하고 그건 조국에서 생활이나 그저 해외 나와서 생활이나 노동자들은 그 생활이 똑같습니다.
네. 아까 보위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혹 생길 경우 뇌물을 이제 막 바친다고 네. 했는데 어쨌든 뇌물도 잘 못 줘서 보위원에게 발각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거나 뭐 본국 소환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위원이 몇 번씩 와서 자기 방에 불러들이다 욕을 하죠. 신뢰를 둔다면 너무 그 이렇게 자유질을 한다고 추궁한다든지 아니면 한 두세 명 혹은 혼자서 나가 일하다가 지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또 일이라는 게 일을 하루라 보면 어떤 권위에 의해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경우 보위원한테 불려가서 너무 며칠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며칠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무 들어오지 못했다. 고간에 뭘 했나? 너무 또 남쓴 사람도 접촉하진 않았나? 러시아 사람 접촉하진 않았나? 그저 강짜 잊을 수 있는 상황을 그저 만들어서 계속 압박을 넣었죠. 그래서 돈을 거이든지, 그리고 돈을 거이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하면 계속 욕을 먹습니다. 두세 번 욕을 먹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 있으면 겠다 받치고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겠다 못 받치면 어쨌든 돈 먹어서 다음번에 찾을 때 또 오라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가서 욕 먹죠. 그래서 두 번째도 돈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너무 다음번에 어쨌더니 뭐 문제가 좀 너무 문제가 좀 상정시키고 왔으니까 그때 이거 좀 결심 좀 해보고 왔는데 너무 다음번에 오라. 세 번째 만이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문건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 이 머릿속에 좀 병이 좀 들어온 것 같다는 거 해가지고 꼬리표를 붙여서 조국에 들여보냅니다. 조국에 들여보내게 되면 들어가서 그 피곤하다는 게 말이 없습니다. 아유, 그 일제 거저 다시는 그 꼬리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다시 해외 못 나가고 그건 조국에 들어가서 보안원이 오라가라 하고 당비서가 오라가라 하고 거기 해당 보위원이 또 오라가라 하고 너무 해외 나와서 그 생활했길래 이런 이 평정서를 가지고 들어왔니 하면서 그 피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거 받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경우에는 조국을 들여보내는데 구양 들여보내지 않고 팔과 다리 키부술을 합니다.
네.
쇠막대기 대고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속고로 깁스를 합니다. 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고 겉에는 붕대를 툴툴 감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팔다리가 기대해가지고 양쪽에서 팔을 부축해가지고 이 사람은 들이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움직이 달아나지 못하게 그 상태에서 양옆에서 딱 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행기까지 탑승해서 저기 들여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돈을 벌어서 한 8천에서 만 달러 정도 벌면 평양에서 가족들과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꿈을 안고 러시아에 가셨는데 2012년에 가셨잖아요.
네.
2014년에 탈출하셨는데 그때 손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셨었나요?
그저 한 2,5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달아나면 가족들이 옵니까? 그럴 때 그 가족들이 염려돼서 그저 한 2,000달러는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한 500달러를 가지고 이 500달러 가지고 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면서 한국으로 그 갈 수 있는 손을 잡을 수 있겠다 타산한 상태에서 탈출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에 지금 남아 있을 가족들에게 전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전하고 싶은 소리라 하면 그래서 앓지 말고 그래서 건강해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꿋꿋하고 옥색에 살아달라고 제 저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년간 러시아에 파견돼 열악한 생활 환경과 철통 같은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던 김성국 씨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외화를 벌어 인민경제와 가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좁은 숙소에 몰아넣어 집단생활을 하게 하거나 늘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기업소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